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함께 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가이사랴에 갔었습니다. 가이사랴에는 헤롯이 세운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심하게 불고 파도가 높아 그 유적지를 가까이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먼 발치로만 극장터와 허물어진 항구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 시절 터키의 안디옥,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지중해 3대 항구 도시로 그 명성을 날렸습니다. 유대에 거주하고 있던 로마인들의 주요 거점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 총독 빌라도의 공간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를 만나 성령을 받은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헤롯은 이스라엘의 행정 중심지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정치적 중요성에 대항할 수 있었던 도시 가이사랴. 그 도시를 꼭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중해의 바람과 파도는 가이사랴의 옛 영광을 감추려는 듯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쉬워하며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철창사로 만든 담 하나만 넘으면 원형극장과 찬란했던 항구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보지 못한 것이 과연 가이사랴의 도시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 이젠 다 무너진 터 위에서 희미하게 남아 남겨진 가이사랴의 영광을 더듬으려다가 정작 욕망의 폐허로 변해 관광객만을 맞이하고 있는 가이사랴의 허무함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 법입니다.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 즉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교만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에스라의 과업을 이유려 했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항상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산다는 것은 까다롭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생각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 즉 토라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개인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정한 시험 기간을 거쳐야 했고 십일조와 결례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했습니다. 밥도 법대로 먹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유한 지주 출신의 사두개파인들이 정치와 행정의 요직을 차지한 반면 바리새인들은 서민들의 선생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율법에 따라 그들이 경건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소위 뜨는 선생이었다면 니고데모는 이미 인정받은 선생이었던 셈입니다. 게다가 니고데모는 유대 공동체의 최고 관청인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단 71명의 남자들로만 구성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고위층 제사장들, 주로 바리새파의 우두머리들이었던 서기관들과 지도급 장로들, 그리고 명성 높은 평신도들로 구성된 명실공히 유대교 최고 지도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세속 권력은 로마가 틀어지고 있었지만 종교 권력은 산헤드린 공회가 잡고 있었습니다. 종교에 있어서만큼은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모두를 가진 절대 권력기관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종교적 사회였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는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왔습니다. 사회적 위치로 보자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가야 하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왔습니다. 이야기하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물론 이 밤이라는 단어에는 니고데모의 떳떳하지 못함과 영적 어두움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본디 인간은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두움에 갇힌 사람이 빛의 사람에게 나아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토라를 연구하고 지키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조용한 밤에 토라를 연구했습니다. 다시 말해, 니고데모는 살아있는 토라, 종이에 갇혀 있지 않고 숨쉬며 움직이는 토라이신 예수님을 밤에 만나러 온 셈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밤에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베두인 목자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성경의 양과 염소 비유를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같이 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의미를 찾고 싶어 물었습니다. 베두인 목자가 대답했습니다. 양이 먹고 싶을 때 양을 잡아먹고, 염소를 먹고 싶을 때 염소를 잡아먹고 싶어 양과 염소를 같이 기릅니다. 저는 양고기를 더 좋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베두인 목자는 양만 기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대답했습니다. 포도주 마시며 통닭 한 마리 뜯어먹기에 좋은 시간이니까. 물론 농담입니다. 하지만 밤에 니고데모를 보느라 구도자 니고데모의 모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성령이 이미 니고데모의 마음에 바람으로 불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본문 바로 뒤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낮인 12시에 만납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러 왔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에 예수님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똑같이 밤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고 대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밤이면 어떻고 낮이면 어떻습니까? 여인의 낮은 니고데모의 밤과 같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밤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밤이든 낮이든 주님은 자신의 시간과 존재를 우리 같은 사람에게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밤의 피곤함도 낮의 갈증도 주님이 우리 자신에게 내어주는 데에는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오십니다. 가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내 영혼이 밤이라는 사실이 주님 앞에서 뭐 그리 대수란 말입니까? 밤이니까 오히려 포도주 한 병 들고, 물론 저는 콜라입니다. 통닭 한 마리 사서 주님 찾아뵙는 것이 기특한 일입니다. 영혼의 밤은 오직 진리의 빛 안에서만 새벽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버럭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유월절 무렵 성전이 돗대기 시장 같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버럭하시어 성전 장사치들과 환정산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게 하셨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성전의 장사치들과 환정산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지도자들과 모종의 계약을 맺은 자들인데, 주님께서는 힘 있는 자들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딱 찍히신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이 소식을 듣지 못했을 리가 없었겠죠. 나아가 예수님이 유월절에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시자 니고데모의 마음은 이 기이한 행적을 꺼리낌 없이 행하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딱 꽂힌 겁니다. 자기 동료들이 딱 찍은 예수님께 딱 꽂힌 니고데모.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한 말이 랍비입니다. 우리말에 선생과 스승은 어감이 다릅니다. 랍비를 우리말로 구제하자면 선생보다는 스승에 가까운 말입니다.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가장 격식 있고 세련된 어법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어릴 적에 영어를 배울 때 불멸의 삼담논법이 있었습니다. 1단 How are you? 2단 I'm fine, thank you and you? 마지막 3단 I'm fine, thanks. 이게 대화의 예의입니다. 불멸의 삼담논법. 물론 이세네 교육 때문에 피본 한국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미국으로 놀러갔다 교통사고를 당해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데 한 미국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How are you? Are you okay? 그러자 그 한국인이 피를 줄줄 흘리며 하는 말이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 얼마나 예의 바른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 속 다 안다고는 니고데모의 인사도 받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치고 들어가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W-A-N-T Want 일종의 욕망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욕망이 아닌 진실로 있어야 하는 필요 N-E-E-D Need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욕망은 계명의 철저한 준수입니다. 그것이 계명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 했을 정도입니다. 또한 구원의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한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라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주님은 인사치레도 없는 어법으로 찌르고 들어가신 겁니다. 거듭으로 번역된 아노덴이라는 헬라어에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오해합니다. 니고데모가 불자의 제자였거나 힌두교의 제자였다면 거듭난다는 말을 듣고 윤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교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사람이 엄마의 자궁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는 가당치 않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날 것을 이야기하지만 니고데모는 더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신앙의 집과 예수님이 지으라는 신앙의 집 모양이 완전히 다른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지어왔던 신앙의 집 때문에는 자기 의라는 문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신앙적인 기원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헌신, 내 절제, 내 열심, 내 열정, 내 희생, 내 수고, 내 시간. 그러니 보상받아야죠. 신앙의 근본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모든 것에 보상을 받아야죠. 결국 그 모든 것이 내 의가 되었으니 다른 이의 의까지도 평가하고 가늠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로부터 교만과 위선이 스멀스멀 기어나옵니다. 그 죄가 나를 잡아먹지만 잡아먹힌 줄도 모르고 죄의 뱃속에 들어가서도 자기 의의를 찾습니다. 고약합니다. 참 고약합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위로부터 온 생명의 떡보다 자기 배를 부르게 해준 유괴떡의 눈이 돌아가 주님을 억지로 붙들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육은 육을 낳을 뿐입니다. 그 육의 고집이 내 고집이고 그 육의 의가 곧 내 의가 되어 나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주님을 죽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고집이 여전하고 내 의가 꺾이지 않는다면 우린 겉만 영의 사람인 척 할 뿐 여전히 속은 온통 육의 사람일 뿐입니다. 진리 앞에서 한 번도 철저하게 무너져보지 않았기에 육의 집만을 끊임없이 쌓아올린 꼴입니다.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신앙의 집 때문에 걸려있는 뭉패에 무엇이 새겨있는지를 말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이 영의 사람을 낳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바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바람을 손으로 잡았다는 어른도 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바람을 잡지 못했다고 하여 이리저리 손을 흔들었고 어른은 이미 바람을 잡았다고 팔을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위에 높이 솟아있는 나무의 가지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고 공기를 가르는 소리는 딱딱 부딪히는 가지들 사이를 휘젓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잡지 못한 아이가 맞은 것입니까? 바람을 잡았다고 하는 어른이 맞은 것입니까? 신과 인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알제리의 무슬림 마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트라피스트의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그들의 이웃은 모두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무슬림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은 그들의 이웃이 모두 무슬림이었지만 바람처럼 그들을 도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술을, 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부군과 반군의 싸움이 확대되었습니다. 밤에 수도원을 찾아왔던 반군의 지도자가 정부군과의 교전 중에 죽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프랑스에 있던 수도의 본원이 철수를 공고합니다. 정부군도 보호를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떠나야 하는가 남아야 하는가 하는 의견들이 수도자들 안에서 충돌합니다. 그때 리더를 맡고 있던 한 수사가 한 말을 하는데 참 인상 깊습니다. 야생화는 햇살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야생화는 햇살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를 바람 한 자락이 꽃이 하나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꽃씨가 잎을 틔우고 마침내 꽃을 피웁니다. 영문도 모르고 떨어진 자리에서 야생화는 자신이 가진 향기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에 실어 보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지만 야생화의 향기는 바람을 타고 세상에 퍼져갑니다. 수도사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햇살의 뜨거움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곁에 남기로 결정한 겁니다. 결국 그들은 반군에 사로잡혀 목숨을 잃습니다. 실화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그들이 바람에 맡긴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세상에 가득 퍼졌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바람에 의해 그들이 뿜은 향기는 세상에 퍼졌습니다.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붑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그 자유로움이 바람이 되어 오늘도 붑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야생화와 같은 우리 인생에게도 붑니다. 바람이 실어갈 수 있는 것은 내 화려한 꽃도 내 찬란한 잎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가진 향기만을 바람은 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붑니다. 바람이 부는데 나는 그 바람에 싣지 못할 인생의 화려함과 찬란함만을 세상에 햇살 따라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흔적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성령의 흔적을 남길 터인데 나는 어떤 향기로 이 세상에 성령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부끄럽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때를 쓰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물건을 들어 땅바닥에 힘껏 내팽개칩니다. 겁에 질린 여동생은 엄마 뒤로 숨고 엄마는 얼토당토하는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릅니다. 이때 선생님 한 분이 들어오십니다.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아이의 팔을 꽉 잡고 훈계를 시작합니다. 씩씩대며 반항하던 아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기세가 누그러집니다. 사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평상시에는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가 된 것입니까? 이 아이가 왜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됐는가를 추적하다 보면 부모의 양육 태도에 그 원인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의 말대로 문제 아이는 없습니다. 결국 아이의 문제 행동 교정은 부모의 양육 태도 교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일종의 반전인 셈입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을 고치려 했는데 먼저 손을 대어야 했던 것은 부모의 양육 태도였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하자 아이의 행동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비판받으며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 속에 자란 아이는 싸움을 배우고 조소받으며 자란 아이는 소심함을 배우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우고 이해받고 관대함을 느끼며 자란 아이는 참을성을 배우고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존중받으며 자란 아이는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고 보호받고 자란 아이는 자애를 배우고 우정을 쌓은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찾는 법을 배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니죠.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비판 속에 자라 비난하기 좋아하는 우리를, 미움 속에 자라 싸움하기 좋아하는 우리를,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라 죄책감에 허우적대는 우리를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격려하고 존중하고 보호하고 우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을성을 배우라고, 자신감을 얻으라고,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라고, 자애를 배우라고, 사랑을 찾는 법을 배우라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배은 망덕한 자식이 되어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까지도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길이 있다면 그 길은 먼저 사랑하며 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아름다운 것은 그들이 먼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추한 것은 그들이 먼저 사랑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 주님이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들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구원하고자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 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분명합니다. 자기 믿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사랑보다 구원에 집착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구원은 필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낙을 누리며 살고 싶은 욕망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증언을 잘못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에게도 자기 믿음이 있었습니다. 율법, 즉 육의 것을 믿는 육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사랑이 아닌 교리라면 니고데모의 율법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린 인간의 가능성에 철저하게 절망한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가능성에 철저하게 소망을 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면 우린 여전히 인간의 가능성에 철저하게 절망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에 철저하게 절망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철저하게 소망을 둘 리 없습니다. 우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철저하게 소망을 둔 자만이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다고. 이것이 성령의 바람이 전해준 소식이 아닙니까? 믿음은 사랑을 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은 그 믿음의 열매이며 결과이기에 귀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먼저 사랑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커피 볶는 냄새가 참 좋습니다. 길을 걷다 커피 볶는 향이 나면 두리번거리며 커피 향이 나는 가게를 찾습니다. 들어가 직접 커피를 사 먹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한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커피 향을 음미합니다. 커피 생두는 커피나무의 열매가 아닌 그 열매의 씨앗입니다. 초록색 열매가 익으면 붉은색을 띤 커피 체리가 되는데 이 커피 체리 안에 씨앗 두 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 씨가 커피의 생두입니다. 생두는 풋내가 날 뿐 향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생두가 커피향을 가진 원두가 되기 위해서는 볶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볶는 과정을 로스팅이라고 부릅니다. 생두를 어떻게 로스팅하느냐에 따라 커피 원두의 향과 맛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로스팅을 강하게 할수록 진한 맛과 향이 나고 약하게 할수록 부드러운 향과 맛이 납니다. 커피가 쓰고 강한 이유는 로스팅을 강하게 한 탓이고 커피가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이유는 로스팅을 약하게 한 탓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그 빛을 미워했습니다. 19절에는 그 이유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문장을 문맥에 맞게 해석해 보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 대신에 도리어 악을 사랑한 것이니라 입니다. 구상 선생의 연작시 중 한 편입니다. 어둡다고요? 아주 캄캄해 못 살겠다고요? 무엇이 어떻게 어둡습니까? 그래, 그대는 밝은 빛을 보았습니까? 아니, 생각이라도 하여 보았습니까? 빛의 밝음을 꿈꿔도 안 보고 어둡다 소리소리 지르십니까? 설령 그대가 낮과 밤의 명암에서 광명과 암흑을 헤아린다 칩시다. 그럴 양이면 아침에 먼 동과 저녁 노을엔 어찌 무심하십니까? 보다 빛과 어둠이 엇갈리는 사정은 노상 잊으십니까? 되레 어둠 뒤에 가리운 빛, 빛 뒤에 가리운 어둠의 의미를 깨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제서야 정말 암흑이 두려워지고 광명을 바라게 될 것이지. 건성으로 눈 감고 어둡다 어둡다 소동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또 건성으로 광명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진정 먼저 빛과 어둠의 얼굴을 마주 쳐다 봅시다. 빛 속에서 어둠이 쓰러질 때까지. 어둡다 하면서도 빛을 꿈꿔보지 않는 자, 건성으로 광명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 그 안일과 나태에 시인은 호통을 칩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 한 자신이 옳다는 것에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남의 어둠을 콕 집어내는 사람도 흔합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면서까지 진리를 끝까지 쫓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보면서 참 빛을 꿈꾸며 어둠이 쓰러질 때까지 빛을 향해 달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빛의 뒤에 숨어 자신의 어둠을 가리려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두움은 빛 때문에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어두움이 어두운 것은 자신의 어둠 때문에 어두운 것이지 누구의 빛과 어두움을 탓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에 거한다면 절로 어두움에 관한 이야기는 줄어들 것이고 진리에 관한 이야기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의 어두움만을 탓하고 있다면 나 역시 내 어두움에 갇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하였습니다. 진리이신 주님 앞에서만 우리는 어둠을 벗을 수 있습니다. 빛 뒤에도 어두움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어두움 뒤에도 빛이 가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사람은 빛과 어두움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빛 뒤에 도사리고 있는 어두움을 어두움 뒤에 가려져 있는 빛을 모두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의 빛 아래에서 스스로를 진리의 선생으로 여긴 니고데모의 오류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어두움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치면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헬라어로 엔 데오입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령만이 영의 사람을 낳는다 하였는데 영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우리 앞에는 여전히 빛과 어두움의 길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진리가 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내 인생의 로스팅을 빛으로 할 것인지 어두움으로 할 것인지 이젠 내가 행할 차례입니다. 니고데모는 빛을 택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도 붑니다. 진리의 바람으로 붑니다. 그 바람을 타고 진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람이 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바람을 타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빛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원하오니 우리의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끝까지 걷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아도 멈추게 하옵소서.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